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 6절로 돌아가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였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 그저 품성이 겸손한 것으로 보이는 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하늘의 지혜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땅에서 난 정욕으로 가득 찬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늘의 지혜가 전혀 없이 사람의 소견,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겸손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지만 오늘까지 이제 교만한 자의 예를 주세요. 그 교만한 자의 예를 4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5장 6절까지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특별히 이 교만한 자가 세상에 있는 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할 교만의 죄.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교회까지도 세상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믿노라 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는 전혀 증거되지 않는 모습?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마귀의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나 믿어 하는데 삶을 보면 세상 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모습. 그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뭐 어마무시한 죄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다뤄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세상 죄인들과 달라야 하는데 믿노라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 죄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를 세 가지로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뭐였죠? 4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이 되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제들에게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다 정죄와 판단밖에 없다는 거죠. 성제의 짐을 지기까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제의 짐을 지기까지의 사랑이 없이 늘 정죄하고 고소하고 악한 판단만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예는 뭐였죠? 4장 13절에서 17절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교만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것이 일상이었잖아요. 내가 오늘 내일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하며 살리라. 우리는 그 안에 주의 뜻이면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예는 세상의 부요함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삶에서 증거되지 않는 모습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죄악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 이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예를 알려주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좋은 교리와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해도요, 그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돌이킬 것을 권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새 교인 받는 귀한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교인 되실 때에 다섯 가지 교인 서약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예 중에 세 번째로 주신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먼저 5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죠? 들으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앞서 두 번째 예도 들으라. 원어로는 이 들으라가 어떤 뜻이었죠? Come now라는 뜻, 지금 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라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와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권고하실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말씀과 닮아 있죠. 그래서 지금 오라, come now라고 하시는 것은 엄중히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속히 돌이켜 이 죄에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me now 한 후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Come now, you rich.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miser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세상 고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한자들에게 만날 세상 고난이 뭐 있어요? 그죠? 부한자들은 세상 고난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miserie라는 것은 비참한 심판의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함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비참한 심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환자들은 누굴까요? 많은 주석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환자들은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다가 심판으로 가게 되는 불신자들로 봐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너희가, 너희라고 했을 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교회예요.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형교회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상 부요함을 목적으로 살기 위해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은 부환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닌 나 같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재상적으로 부요하건 뭐 부요하지 않고 가난하건 세상의 부요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가난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세상 부요함을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면 똑같이 부환자들 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떠나 이 세상 재물과 부요함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의 영적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이 땅의 지혜만 있는 자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가난함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땅의 지혜로 돌아가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부요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히 깨우라,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에, 예배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더욱 세상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원리가 다 무너져 가요. 예배도, 주일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3장으로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인데 3장 17절에서 19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세상의 부요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길을 잃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wealth and hope gospel, 기복적인 복음이 횡행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을 늘 깨어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들만이 모든 심판에서 건져져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 천국을 얻게 하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이 하늘의 지혜를 떠나 세상에서 자기 부요함을 찾고 구하는 것은 교만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울고 통곡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시고 돌아서라고 하세요. 무엇부터 지키며 살아가고 가야 하는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상 부요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죄의 실상을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야고보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선포하신 후에 야고보가 하나씩 그 죄의 실상을 설명해 주세요.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너희 죄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 재물은 다 썩고 좀먹고 녹이 쓴다고 하십니다.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는 죄인들과 함께 다 불에 태워지고 소멸될 것들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세상 부요함과 재물들이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으며 쇠하거나 사라지거나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의 부와 재물이 자신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전함과 자기 삶의 구원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구원받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거기에 삶의 첫 번째 목적과 의미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죠. 아, 세상의 것들 다 쇠하고 사라질 거야. 삶으로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원리, 모든 생각과 결정을 주장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믿노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는 죄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저 세상 좀 구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너희가 이러한 죄로 의인을 죽였도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죄의 심각성은 3절에 보면 더 크다는 거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말세는 언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말세입니다. 더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날이 말세의 끝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말세 시대에 믿는 성도가 썩고 쇠할 세상 재물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교만의 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구약 시대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 그 천국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천국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드러나고 그때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도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버리는 죄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의 왕이 오셔서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재물은 오늘 본문과 같죠. 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쓸지만 예수님께서는 좀이 들거나 녹 쓸거나 심판의 불에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천국 백성들은 그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와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첫 번째 목적과 의미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참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천국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라.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믿노라 하는데 세상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를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세상 재물은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종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에 부요함에 이 세상에 우리가 종과 같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 내 삶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말씀 한자 보기도 힘들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도 힘들고 이게 서로서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건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따라오는 말이 있죠. 아, 그러면 세상에서 부와 재물 다 악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여 그 일한 대가를 얻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 부자들 이렇게 악한 자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 다 공평하게 나누어 살자. 해방신학, 공산주의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나라도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부와 재물이 다 삶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첫 번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고 자기의 자존감과 아이덴티티를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리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부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것. 믿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지혜에서 떠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어도 죽은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자기들 삶에는 아무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거기에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감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오늘 본문 이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도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서는 어떤 소망이나 인내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께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3절 뒷부분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실 건데 이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 세상의 부와 재물을요 이 땅의 지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 복음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그러한 세상의 부와 재물이 우리의 죄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수 있냐고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그걸로 사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오히려 그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로 예수님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게 하지 않냐. 그래서 세상의 부와 재물을 구하는 삶의 결국은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느니라. 금과 금이, 은이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떠나는 즉시 너무나 어리석게도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의 심판이 내릴 때 기억하죠. 롯과 가족들이 그 땅에서 정말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살기 원해서 갔잖아요. 그 땅에서 수고하며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의 날에 여전히 세상의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재물을 구하는 삶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었도다. 어떤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온 집이 다 불에 타고 있어요. 사방이 불타는 한가운데 앉아 자기 금고에 있는 돈을 세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 어리석은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불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을 구하며 살던 자들도 다 함께 심판의 불에 타고 소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결국 교회 안에서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땅에서 난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속히 돌이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죄예요. 세상의 부와 재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은 가장 밑바닥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스트림을 만들고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 이렇게 했지만 모든 것이 희미해졌어요. 이 교회를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 뭔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여기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지고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지키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질서예요. 세상의 부와 재물, 부와 재물까지 안 가더라도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교만하고 무지한 죄의 실상을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죄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 당시는 이제 종이나 이런 자들이 있었으니까 종이나 일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온갖 불의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도 돈이 목적이면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재물이 목적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온갖 불법을 행할 뿐 아니라 남을 해하기까지 불의의 싹을 얻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온갖 불의를 행하며 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거기에 사치와 방종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온갖 세상 쾌락을 위해 더욱 죄악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 구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주의 뜻을 뜻이면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주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부와 재물을 쌓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더욱 더 차게 된다는 거예요. 속히 돌이키고 잘라내지 않으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소나 돼지 잡을 때 살육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소나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살육하기 위한 그 소나 돼지의 주인은 어떻게 하죠? 살을 찌워요. 왜? 더 많이 값을 받으려고. 그런데 죄나 소나 돼지는 그것을 모르고 많이 먹겠죠. 즐거워하면. 그런데 살육의 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 이 세상 재물과 부요함을 구하는 죄악으로 자기를 살찌운다. 그들의 교만한 죄를 스스로 차게 하여 결국 심판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이 죄의 실상이 뭔지를 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부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내가 언제 남을 살인하고 해하기까지 내가 남에게 해도 안 입히고 열심히 스스로 일하여 부를 쌓고 재물을 얻었는데 아니 누구를 죽였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런데 죽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죽이며 살아갑니다. 의인을 너희가 정죄하고 죽였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원어에 보면은요 그 의인 앞에 the라는 관사가 있어요. The righteous.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죽기 전 전한 설교죠. 그 전에 선지자들 핍박하다가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의인.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 의인은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바로 이 땅에 참 의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도 세상이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라는 거죠. 왜?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려면 참 하나님은 죽여야 합니다. 둘 다 못 섬겨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당시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력을 가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부자들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그 유대 백성들도 이 세상을 구하는 똑같은 죄악으로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떠나 이 세상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며 살았을까요? 아니 지금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 살아갈까요? 헤아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며 살았던 예수님의 원수가 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6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그 의인을 죽였는데 그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He did not resist.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까지 죽이며 살았던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퍼부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오늘 본문에 살육당할 그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대항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살육당할 짐승처럼 스스로 무지하여 이 세상 정욕으로 스스로를 살찌우고 결국 심판으로 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지고 자신이 살육당할 짐승처럼 십자가로 가시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요함에서 살아가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도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부요함을 가장 귀히 여기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지혜가 하는 일은 하늘의 부요함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 가난함은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함, 의에 대해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고 하나님 아들의 부요함,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부여하신 분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잠시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부여함을 누리는 가장 부여한 분들이고요. 다시는 썩거나 조물 먹거나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부여함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이 부여함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 부여함으로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여함을 여러분은 세상의 부와 재물과 바꾸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 세상의 부와 재물 구하는 삶에서 그냥 떠나 회개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부여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 부와 재물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 천국의 부여함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와야 옛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부여함을 찾고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부여함은 세상의 부여함이 아니라 천국의 부여함입니다. 이 부여함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부여함을 주신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여함을 온전히 누릴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따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복음에서 난 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영원한 부여함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여함과 재물을 구하는 삶에서 떠나 더욱 예수님과 천국의 부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